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워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훨씬 길어졌고, 그러기에 더욱 활성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의 확장세와 그 영향력은 이제 과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정말 요즘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짜 뉴스, 선동하는 채널, 잘못된 방향의 정보, 음모 이론 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극적인 제목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그로 인해서 끌게 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때론 이거 큰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TV와 신문이 주요 그 언론이었었죠. 그리고 이는 원웨이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사람들이 편집하여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있고, 시청자 혹은 구독자들은 그 선택이 거의 없이 듣는, 보는,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특정 권력 구조와 연계가 되면 권력의 통제가 쉽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논의되고 있죠. 권력과 언론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다른 모습으로 약간 더 발전되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기존의 TV와 신문을 대체하게 됩니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죠. 종이로 된 신문 말이죠. 가장 큰 다른 점은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매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즉 인공지능을 통하여 우리가 몇 번 인터넷을 통하여 본 그러한 것들은 비슷한 다른 방송들, 다른 화면들을 우리에게 띄우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더욱더 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댓글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전에 없었던 대중몰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고요. 이것이 또한 대중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과거 몇 년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점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형 온라인 생태계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상황을 통하여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어쩌면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정말 위험한 발언이 너무도 손쉽게 또한 공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구독자를 또한 갖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경고하는, 그래서 지금 잘못된 진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목사님들이 또한 유튜브를 보면 질비한데, 자세히 또한 이러한 방송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100% 옳다고 할 수 없는, 어쩌면 매우 편협한 정보만을 갖고 확장하여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상에서 한 젊으신 목사님이 저희 쪽을 굉장히 비판하는 유튜버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한국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편협한 정보만을 갖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가 간단하게 댓글로 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 굉장히 학구적인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다음날 보니 제 답글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듣고 그러한 또한 반대적인 답글이 없는 채 계속 그 이야기만 듣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답글은 지워왔을 테니 더욱 그렇겠죠. 최근 저는 이러한 매체들을 보면서 정말 혼란도 이러한 혼란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도 잘못된 교리와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가리워진 채 살게 되는가? 첫 번째는 사탄이 진리 자체를 가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신은 누구인지 성경의 다른 몇 구절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지배하도록 태초에 허락된 아담이 범죄하여 그의 머리 위에 있던 소위 왕관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주워서 받아쓴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았을 때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 없애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우리가 구원받고 의에 이르는 그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지식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란 영어로 보시면 the power of the air, 공기, air로 나와 있습니다. 공기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것 같이 공중이란 단어가 세상 전체를 꽉 채운 사탄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 세대를 생각해 보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꽉 차 있는 것처럼 각종 통신 시그널과 인터넷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채우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세상의 여러 매체들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장하여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더라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올바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언론 매체들과 거짓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옳은 것이 있고 또한 진리가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지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눈이 가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지요. 눈이 베일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베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3장.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글과 시편과 대언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베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의 모든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지만 바로 그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베일이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가리고 있으니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니 진리를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달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인가요? 아,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질문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선택하여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진리를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잘못된 진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만약 잘못된 진리가 사탄만의 잘못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사탄만의 잘못이면 사탄만 지옥 가면 되겠죠. 하지만 올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여 참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각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이 정해진 것을 보면 잃어버린 자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올바른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개인의 책임입니다.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아멘. 진리에 못 다가감은 베일이 덮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하지만 사실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서 누구나 손만 벌리면 닿을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다가갈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탄의 눈가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사탄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 사탄이 진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진리를 덮고 있는 베일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켈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은혜는 이미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진리를 의지적으로 붙잡았을 때, 그곳으로 갈 때 그 진리와 구원이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 가리워진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어떤 마음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진지하게 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내 혼의 구원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 같이 드려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다음에 같이 합시다. 오늘은 내가 좀 바빠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지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배우자를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지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둔 한 노부부 남편분이 평생을 놀리듯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마음이 편하겠어. 잘돼도 주님이 잘해줘서 고맙고 인생을 망쳐도 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래도 좋고 이철에도 하나님의 뜻 이래도 하나님의 뜻 참 인생 편하겠어 하고 놀리듯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울을 매일 보시나요? 거울을 한 번도 안 보고 하루를 지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실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그 사이에 어떠한 가림도 없이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각 개인이 매일매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감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가 내 것이 되어 내 안에 거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세면대에서 이를 닦고 세수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날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좋은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스스로 거울을 보는 아침 시간이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오늘 내 삶에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진리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아침에 볼 때 정진용,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하루를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함께 말씀이 나를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아주 짧게라도 자신을 보며 되뇌이는 주님께 기도하는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A.W. Tozer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보지 않는 정원은 금세 잡초가 무성해지듯 매일매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신학적인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원 후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말이죠.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지만 무엇을 또한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구원 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가 올바르게 나에게 조명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처럼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야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어떤 표적에 의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감정과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른 빛을 올바르게 나에게 충분히 비춰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때론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해석도 나오고 교파가 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또한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보이는 구절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증거로 쓰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게 하시어 시험을 하시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님을 도리어 그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지혜 있는 자에게는 어떤 구절은 더욱더 주님과 성경을 신뢰하게 하는 구절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고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구절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난해한 구절들도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증거해보고 받아들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한 모든 세대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한 위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을 수 없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장소적으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류 경영 방식이 세대 혹은 경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환란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의 휴거가 먼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 휴거 후 대환란을 거쳐 지구에서는 천년 왕국이 지상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천년 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등 말이죠. 이러한 진리들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통해 정립이 된다면 성경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난해한 구절들이 더 올바르게 확실히 해석되기 시작함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읽기와 병행해서 뼈대가 되는 주요한 교리적인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바로 세우시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더 명확하게 그 베일이 한꺼풀이 더 벗겨지며 진리에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인터넷에서 난무하고 있는 진리로 포장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짓에 먼저 노출이 되고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불행의 시작이 없을 것입니다.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연설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한 경제 통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의 보좌관에게 부탁을 했을 때 보좌관은 정확한 그 통계 자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루즈벨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내가 일단 대략의 추정치를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군. 그리고 그는 대략의 숫자를 연설문에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치일 것 같고 내 연설 내용은 충분히 적어도 백업할 수 있겠군. 그리고 그는 말을 더 있습니다. 게다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수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6개월 동안은 적어도 정말 바쁘게 헛고생을 시킬 수 있겠구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하더라도 이렇게 늦게 도달하기를 바라며 잘못된 거짓 교리들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좀먹고 심지어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생을 앗아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주님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며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하루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매일매일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 후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의 뼈대를 세우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에 가까이 가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성도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가리워지지 않고 널리 밝히 빛을 비추어서 보다 한 발 한 발 주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잘못된 교리와 정보들 속에서 때로는 분별하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저희에게 가리워져 있지 않고 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바로 보고 주님의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